문화 콘서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달력과 권력의 저자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모 관장을 초대해서 달력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요. 1부에서는 현대 달력이 탄생하기까지 달력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근대에 나타났다 사라진 다양한 달력들 그리고 우리 전통 달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달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이야 뭐 달력이 흔합니다만 1970년대만 해도 귀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이 더 귀해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예. 정말 많이들 안 찍는다고 조금밖에 예. 안 주시더라고요.
1970년대에서 저희 집은 달력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셨는데요. 아. 은행 달력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예. 주로 달려가지고는 이제 교과서를 쌌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달력이 되게 우리 방에 집에 장식이었어요. 네, 멋진 네. 동양화들도 있고 학 그려져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뒤집으면은 유판도 되고.
그 맞습니다. 예, 예. 유판으로 많이 썼죠. 네, 네. 제가 독일에 유학 갔는데 제일 처음에 놀란 게 그거였어요. 거기는 서점에서 달력을 파는 거예요. 아니, 달력은 선물 받는 건데 왜 달력을 사지? 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 이 달력은 다 사야 되는구나. 심지어 네. 요즘은 우리도 달력 많이 삽니다.
네, 좋은 달력들도 네,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더 이쁘기도 하고요. 네. 광고도 안 붙어 있고 그래서 많이 사죠.
네. 또 이렇게 한 장씩 떼는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인력이라 이제 얇은 종이 네. 붙어 습자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되게 뭐 부모님들 막 뛰어나가면 그게 또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가 어쨌든 시작하는 걸 쫙쫙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확하게 오늘이 며칠인지 다 알아요. 요즘에 핸드폰 있으니까 궁금하면 핸드폰 딱 끼면 나오지만 네. 옛날 달력을 봐야지 오늘 며칠인지 알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달력 인력을 딱 뛰어가면서 뛰면서 아, 다들 이제 마음가짐을 갖추는 거였죠.
네. 요즘 뭐 스마트폰에다가 일정을 정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뭔가 다이어리에다가 새해 대소사를 쫙 정리해 놓아야만 새해 맞이 일을 좀 한 가지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새 달력 받으면 보통은 내년에 쉬는 날이 며칠인가 하고 확인하시고 가족 생일 행사 표시도 하는데 달력 받으면은 이정모 관장께서는 어떤 것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탁상 달력 되게 좋아하고요. 아. 메모할 수 있는 칸이 네네. 많은 탁상 달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달은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1년 거에 중요한 거 다 표시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구의회 일정을 이제 먼저 기록하죠. 며칠도 며칠까지. 그 아. 절대로 내가 손댈 수 없는 날짜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매년 여름마다 이제 몽골에 공룡 탐사를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공룡 탐사 일정도 딱 잡아뒀습니다. 네. 딴 거를 하면 안 돼요.
며칠이나 가세요?
열흘 정도 가는데요. 네. 그 괜히 딴 거 행사 잡았다가 이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제일 먼저 이제 해놓죠. 이제 그다음에 네. 기타 이제 박물관의 중요한 일정들 짜놓습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 일정표를 사용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뭘 했는지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안 좋은 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가족들끼리 일정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딸의 일정들을 볼 땐 참 좋았는데 네. 제 일정을 이제 아내한테 다 공개할 때 되니까 아,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 두 개 씁니다. 제 혼자 보는 것과 가족이 공유하는 것 이렇게 쓰죠.
부인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그 몽골에서 공룡 네. 어떤 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몽골의 사막이에요. 네. 1억 년 전에 공룡들이 막 살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룡 뼈를 발굴한 거죠. 화석을. 화석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몽골 세 국제 연구팀이 그 공룡을 발굴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발굴한 화석을 가지고 그 국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공룡들이 살았는지 걔들이 왜 멸종했는지 네. 또 어떤 특이한 모양을 가졌을지를 연구를 합니다.
몽골에는 어떤 공룡들이 뛰어다녔었나요?
그 타르보사우루스라고 하고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데이노케이루스라고 하고 오리처럼 뒤뚱뒤뚱하는 것도 있었고요. 아주 되게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모든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과 모든 큰 섬에는 다 공룡이 살았죠. 우리나라에도 공룡들을 많이
그러게요.
살았습니다.
그러게요. 발자국도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자, 내년에는 공휴일이 올해와 같은 66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수가 뭐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달력의 역사를 보면 이 휴일수 때문에 달력 개혁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예, 프랑스 혁명 달력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7일의 일주일 전통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세력이 뭐 다양한 혁명을 하고 여러분 다양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세력이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하다가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달력마저도 이제 간편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통일합니다. 30일을 30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30일로 묶어내요.
네네.
그러면 12달이 360일이 되잖아요. 끝에 5일 동안 그냥 축제를 해요, 그냥.
심플해서 좋은데요?
예. 네. 아, 그런데 뭐 사람들한테 피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5일 동안 우리 일하라고 축제해라. 근데 실제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계급은 시민 계급밖에 없고 대부분의 민주는 또 그게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30일을 갖다가 7일 일주이면 나눠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을 열흘로 세 조각을 내요. 우리나라가 옛날 그랬잖아요. 상순, 중순, 하순 네네. 되듯이. 그러니까 한 달 30일을 열흘씩 쪼개냈습니다. 이것은 혁명 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우선 교회가 싫어했죠. 교회는 일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오랜 전통이 깨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되는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네. 쉬고 그날 그 예배도 해야 되는데 9일 동안 하고선 하니까 그만큼 1년에 주수가 줄어드니까 만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죠.
그러네요.
민중들도 싫어합니다. 왕정치하에서도 그 힘들었던 왕정치하에서도 6일만 일하면 하루를 쉬게 했는데 혁명을 했다 해 좋아했더니 이 혁명 세력들이 9일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 실패하자마자 프랑스 혁명 달력은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랬겠네요. 달력 개혁은 실패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법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 세력이 십진법과 이제 미터법을 도입했어요.
네.
과학과 기술 계산을 획기적으로 쉽게 만들었죠.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달력에 손을 댔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혁명 세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민중의 삶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날을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구정 신정 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1월 1일 네, 신정이고 네. 우리 설날 구정 하지 마라.
네.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면 뭐 이중 과세 아니냐 말해 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나라에서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다 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중들의 뿌리 깊은 그 음력을 사용하는 전통을 나라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혁명가들의 개혁과 대조적인 것이 20세기 소련의 달력 개혁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7일 달력을 깨트려 나간 것과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7일에서 10일로 바꾼 거는 또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소비에트는 5일 일주일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에트 달력이 바로 그건데요. 이건 4일 일하고 5일째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하에서는 뭐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할 시대였으니까 뭐 교회가 발언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산력이었죠. 5일마다 공장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장을 쉬지 않고 돌아간 대신 사람마다 사람을 5부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5부제 있잖아요.
네.
끝번호 갖고서 5일 한번 쉬게 하는데 사람에게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요.
네.
그러니까 공장은 쉬지 않고 사람은 5일마다 쉬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5부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쉬는 날이 다 다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형과 동생이 쉬는 날이 다른 거예요. 가족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생활도 되지 않고 또 마을 공동체도 이제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엔 7주일로 돌아가고 맙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아서 훌륭하게 만든 달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인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달력을 사용할 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그냥 편리함만 가지고 있죠. 달력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도 않아요. 옛날에 달력 할 때는 달력에서 기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도 생각해요. 어떻게 그랬거든요. 1월 1일 날 달력에다가 저는 가족들 생일 다 주면서
네.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렇죠.
요즘은 한 번 해두면요. 그 다음에 전절로 툭툭 또 떠요. 한 번만 등록해 되면 뜨기 때문에 내가 기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그 생일을 아는 거지 미리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게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좀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그런데 저 정말 이렇게 디지털에 너무 중독되어 있죠. 정말 편하거든요.
네. 자, 혁명과 함께 태어났다 사라진 근대의 달력들 살펴봤습니다. 2부 이야기와 관련된 퀴즈 하나 드릴게요. 2부 퀴즈도 이정모 관장께서 내드리겠습니다.
예,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를 정하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법을 담은 이 책은 세종 26년인 1444년 왕명을 받은 이순지, 김담 등이 중심이 돼 만들었습니다.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의 역법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개의 움직이는 별, 곧 해와 달, 수, 금, 화, 목, 토성을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우수한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헌역, 2번 칠정산, 3번 주역입니다.
네. 일곱 개의 움직이는 별을 계산한다라는 뜻이래요. 답 찾아주십시오. 잠시 후에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부키에서 펴낸 달력과 권력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휴일. 12월의 마지막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의 달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봤고요.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달력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사람 일반 사람들이 달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배 세력이 달력을 사용했는데 삼국 시대부터 이제 중국의 달력을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중국에서 달력을 도입했다 그러면 아 중국에 가가지고 또 달력 사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뭐가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거기에 대한 담례로 이렇게 왜 달력을 내려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게 일종의 무역이었거든요. 우리가 윗사람한테 바치고 아랫사람에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인 격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딴 데는 하나를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 벌을 주고 그랬어요. 아, 저 나라는 뭔가 이제 이해를 잘해서 잘 적용을 한다 이랬던 거죠. 고려시대쯤 되면 서운관이라고 하는 국립천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달력을 우리나라로 많이 적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 그러니까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오 개혁 이듬해인 1895년에 시작하는데요.
네.
1895년 음력으로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1996년 1월 1일 이 돼요. 그레고리우스 역으로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1895년 때는 12월이 없던 거죠. 12월 없이 갑자기 11월 16일이야 된 거예요. 뭐 단발령 네. 내리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네.
고종은 이걸 기념해서 연호를 건양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꽤 일찍 한 겁니다. 1895년, 1896년 넘어갔으니까요.
네.
중국은 순원이 그 청나라 때 1912년에 한번 도입을 해요. 그러다 또 금방 또 없어지고 말거든요.
아하.
그리고 중국이 이 그레고리우스력을 공적으로 사용한 것은 1949년의 일입니다.
네.
그 더 웃긴 건요. 가장 1949년 가장 늦었어요.
지금의
중국이요.
네.
근데 태양력의 원조인 나라 있잖아요. 태양력의 원조인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그건 1875년 돼서 씁니다.
그러니까 네.
대 1582년 16세기 17세기 다 쓰는데 이집트가 19세기 말까지 그걸 도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된 자였는데 그냥 가장 나중에 도입을 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중국에서 유래된 달력이나 지금의 달력 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 달력도 있었나요?
칠정산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에요.
네.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선진 정책을 펼 때 달력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칠정산의 달력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중국과 아라비아의 달력들이 도입이 돼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되게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우리나라 거냐, 아라비아 거지 우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뭐 없는 걸 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 새로운 것들은 없거든요.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에디팅을 하느냐, 어떻게 편집하느냐,
네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창의성이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걸 탁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선가 뭔가 있는 것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칠정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이정보 관장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왕하면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그 4대 임금이잖아요. 조선에요.
네.
조선의 4대 임금 그러면 꽤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그 세종대왕이 그 즉위할 때가요. 조선 왕조가 개창한 지 30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되게 빨리빨리 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아버지였던 그 태종이 태종은 물리적인 안정에 아주 매진하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세종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의 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확립해서 조선을 나라다운 나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활자, 인쇄, 화기, 농업, 의학 분야가 크게 발전을 해요. 또 도량형과 음악도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또 한글도 이제 반포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천문학의 발전은 세종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이 산업의 전부였던 당시에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백성들에게 절기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봉건 왕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로서의 그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천문요법의 정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로 시대부터 있었던 왕립 천문기상대가 소운관이었는데요. 소운관을 관상감으로 계층합니다. 더 확대해요. 또 경회로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다가 간이대를 세워가지고 천체 관측시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부터 천체 관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그 기구들을 만들면서요. 이때 만들어진 그 책이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에요. 내편 안쪽 건과 외편이라는 거죠.
네.
칠정산 내편은 천문 계산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일식 등 그 천문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정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재밌어요. 칠이 일곱이고 정이 정치할 때 정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곱까지 정치란 뜻이 아니라 해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란 다섯 가지 행성을 아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일곱 가지 요일이 있잖아요. 요일의 네.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케플러 요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천문학자들과 똑같은 것을 관찰하고 똑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정치란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의 별들이 이 세상의 정치 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을 쓰고 그러니까 정이 천체를 가리키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1442년까지는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천문 계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그 오차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시도는 했었지만요. 그래서 역법을 연구하고 역설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일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우리 달력은 받았잖아요. 달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막 하게 해줘야 되는데 중국의 황제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요.
네.
하루라도 우리 몰래 해야 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중국의 황제가 보기에는 역설을 만들고 역법을 계산하는 것은 황제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감히 침범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달력을 계산하는 것은 되게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자기네가 보라기에는 오랑캐인데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종대왕 시대에 성공을 하죠. 그때 중인이었던 뭐 중인으로서 산수를 때 주로 담당한 사람들 중인들이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중인으로서 과거에 답제했던 이순지와 정인지 같은 뭐 지편전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10년 만에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었어요. 10년이면 그 어떤 역서보다 딴 나라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 시대의 그 달력을 이 수시력이거든요.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력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에 맞춰서 이제 수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년을 갖다가 365.24251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우스 달력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같아요. 한 달도 29.530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현재의 유효 숫자 소수점 다음에 6점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웬만한 사람들도 천문학자 학생 보고 해봐라 그러면 이 정도의 정확한 숫자를 내기가 쉽잖아요. 학자가 네. 이기 전에는요. 근데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중국 달력을 우리나라 거로 적용한 거라면 외편은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 과학이었던 아라비아 천문학을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편은 원주를 360도로 하고요. 1도를 60분, 1분은 60초로 나눠요. 그러니까 60진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칠정산이 편찬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무수히 많은 민족 중에서요. 1442년에 이 정도의 천문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빼놓고는 우리 조선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천문학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높이 올랐던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랐던 과학 수준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냐.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칠정산의 구조하고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칠정산에 따른 우리나라 달력은 한 달을 1년을 12달로 나누고 그걸 다시 24절기와 72후로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을 좀 상순, 중순, 하순 나눈 거는 뭐 일상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1년을 24조각으로 낸 거예요. 그걸 24절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절기는 한 보름 정도의 간기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각 절기를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72후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 5일마다 또 한 개의 또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기와 72후니까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인데 그걸 72조각으로 내가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춘 같으면은 입춘이 24기 절기의 첫 번째가 입춘이거든요.
네. 뭐
입춘 대기랄 때 그건 입춘입니다. 그때 초후 중후 마루 각 절기가 초후 중후 마루로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입춘의 초후는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인다.
아하.
중후는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네.
땅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는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많은 자연을 관찰해 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것을 그 시절에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절기를 보고선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72개를 외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딱 알아요. 아
네네.
지금은 벌레가 돌아다니니까 언제쯤이구나.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달력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네.
달력은 관청에 하나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있지만. 근데 할머니들은 그 달을 보고 달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밑에 벌레들의 모양과 뭐 습도와 이런 것 차원을 보고선 절기와 후를 다 알았던 거죠.
네. 칠정산이 지금까지 좀 사용이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네, 사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태음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달력에 보면 이 절기가 다.
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아.
근데 후는 잘 안 쓰고 있긴 한데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자연이 이제 이런 게 써도 소용이 없어요.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써놨는데 우리나라 국내 50%가 아파트에 사는데 봐도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또 환경이 또 자연이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절기는 많이 쓰이죠.
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요. 이 네. 24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절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네. 얼마 전에 동지가 또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지는 밤의 일이가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요 하루에 1분씩 길어져요. 낮의 길이가.
네.
그러니까 쑥쑥 낮에 1분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요. 쑥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이 동지면 동지날 먹는 게 이제는 팥죽 먹죠. 동지 팥죽. 그러니까 되게 그 시절에 그걸 먹으라고 해 있던 것 같아요.
22일 지난 22일이 이제 동지였는데 동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동지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72후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예. 그 75일 상후에 보면요.
네.
초후, 중후, 하후잖아요. 초후에 네. 보면 지렁이가 서로 사귀어 정을 맺는데요.
어떻게 알았죠?
이거 참 그 야한 얘기긴 하는데 지렁이가 암수 그 한 몸입니다.
네네.
암수 한 몸이지만 자기 뭐 수컷과 자기 암컷이 교미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딴 것과 하죠. 근데 사실 쉽게 어떻게 만지 모르겠어요. 또 고라니는 뿔이 떨어지고 샘물이 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개 이런 그 72후의 표시들은 설명들은 자연의 변화를 되게 주목해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는 선비를 때 계약을 심지어 선비마저도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상인도 농사를 짓고 공인도 농사를 짓었으니까 이런 설명들이 되게 유용하고 필요했던 거죠.
그랬겠네요. 올해는 양의 해인 을미년이었잖아요. 며칠 네. 안 남았습니다만은 내년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입니다. 매해마다 뭐 병자년이다, 임진년이다 이런 이름이 육십갑자에서 나오는 거죠?
예, 네, 육십갑자는 하늘의 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갑을 병정 무기경 오신계라는 네. 십천간하고 자축인며 진섬이 신유수레라는 열두 띠에는 열두 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난 해에 따라서 띠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60년 또 60일마다 같은 이름의 날과 해가 반복되잖아요. 그 내년에는 60갑자 중에서 33번째에는 병신년, 원숭이 해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면 또 72살이 된다는 뜻인데요.
아, 네.
그 환갑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환갑이 60갑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환갑 잔치 안 하잖아요.
아, 요즘은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젊으셔서.
예, 네. 근데 60갑자고 저는 환갑잔치를 되게 저는 하기를 되게 권하거든요. 저도 아직 나이가 안 됐지만 저희 아버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안 하신다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저는 그 잔치를 해드렸죠.
이유는요?
왜냐면 육십갑자란 것은 이 우주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옛날에 육십진법 이랬잖아요. 아즈텍이나 바빌로니아나 다 누게 60개가 지나가면 한번 우주가 바뀌었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60갑자가 지나갔으면 나는 지금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을 한번 산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힘든 그러니까 생을 60갑자 살았으니까 그걸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걸 또 격려하는 의미로서 환갑잔치니까 지금 수명이 뭐 80살, 90살 됐다 하더라도
네.
60대 저는 환갑잔치는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자, 내년이 병신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붉은 원숭이 해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네. 그 원숭이 해를 상당히 길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계획도 세우고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시고 우리 이정모 관장님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때 그 단기도 사용이 됐었죠?
네. 단기 지금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적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단기는 고려 말 우왕 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단군은 단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군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고려 우왕 때부터 시작했고요. 조선 말에 단군 왕검을 기리는 대종교가 부활하면서 부활했어요. 그런데 광복 후에 정부의 공식 연호로 지정돼서 공문서에 쓰였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5.16 구테타가 이후에 1962년 다시 서기로 받게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는 되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옛날부터는 아니지만 고려시대부터 보면서 민족적인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서기를 단순히 받아들인 건 되게 일본의 전통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걸 따지는데 기원전 2333년을 기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해나 2333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이니까 2333을 더하면 4348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병신년 원숭이에는 이 단기 4349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그러는데요. 이걸 따져도 사실 반만년이라 하기에는 조금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
아직은 조금 모자라네요. 올해가 단기 4348년.
네.
1962년에 서기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쓴 건요.
네.
제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
범띠들이
네.
범띠들이 태어날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 사이에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뭐지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오래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 뭐 1962년부터 서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서기로 바뀌지 않았다면 같이 밀레 그러니까 2000년을 맞는다든가 하는 전 세계적인 약속 이런 것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네.
신문을 보면
네.
신문을 왼쪽에는 단기를 쓰고 오른쪽에는
또 서기를
같이 썼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썼는데 단기는 우리 고유의 거 이제 쓰지 마라 한 거죠.
그거는
지금 예, 유대 민족이나 아라비아나 다른 데도요. 지금
네.
자기네 달력들이 고유 달력들이 있거든요. 그 같이 씁니다.
네. 언젠가 또 살려서 써야 되지 않을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자, 달력에 관한 수많은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 달력과 권력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26년인 1444년에 만들어진 이 역법은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의 역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죠. 일곱 개의 움직이는 별, 곧 해와 달, 수, 금, 화, 목, 토성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역법을 답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연역, 2번 칠정산, 3번 주역.
네. 이정모 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었죠. 일곱 개의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골라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정모 관장의 사인이 담긴 달력과 권력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세환이 부릅니다. 토요일 밤에. 2015년 마지막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정모 관장과 달력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레고리우스 달력,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진보한 달력이긴 하지만은 문제점도 있다고요?
예. 문제점은 그냥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네, 달력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해 첫날인 1월 1일의 요일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또 한 달이 한 달, 4분기, 2분기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슨 업적 평가고 그러잖아요. 네. 1분기 수익이 얼마였어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1분기, 4분기, 1사분기, 1사분기가 90일이에요. 2, 4분기는 91일입니다. 3, 4분기와 4, 4분기는 92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팀장을 각각 다른 분기에 맡았는데 너는 실적이 더 좋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2일씩 차이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상반기와 하반기는요. 상반기는 181일인데 하반기는 184일이에요.
오,
4일이나 차이 나거든요. 네. 이게 그 원흉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던 거죠.
아하.
되게 크게 맡던 3이죠.
네.
또 첫날의 요일도 다르고 한 달 4분기 2분기 길도 일정하지 않고요. 또 한 주일이 두 달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월요일 날 시작했으면 1월에서 토요일까지가 이번 달에 들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보면 중간에 달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부활절과 이에 결부된 많은 교회의 축일이 날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카톨릭 분들은 정말 불편하죠. 근데 유럽의 많은 문화들은 되게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춘분, 하지, 뭐 추분, 동지는 천문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든지 낮이 가장 길다든지
네.
뭔가 천문학자들이 보기에 의미가 있는 날인데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왜 하필 그날이 1월 1일인데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율리우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새해가 옛날 새해가 거의 춘분에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걸 자기의 뭐 추임일에 맞추느라고 땡기면서 의미가 없는 날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많으니까 이걸 좀 뭐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불편함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조목조목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 뭐 그렇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좀 비합리적인 면도 없지 않은데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력이 매년 바뀌니까요.
네.
매년 바뀌니까 매년 새로운 달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음흠.
이게 보통 낭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만 해도 사실은 달력 아무것도 아니야. 인터넷 다운받으면 돼 그러는데 뭐 20세기 초반만 해도 인쇄 그러면 되게 비쌌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달력 사기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달력 비쌌다면 겨우 하나 사놨더니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음흠.
세상에 샀는데 한 번밖에 못 쓰는 게 어딨냐.
아.
한 번 써놓고 계속 쓸 수 있게 해보자.
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보자는 게 나온 거죠.
네.
잘 처음에 나온 안이 국제 고정 달력이란 거였는데요. 예. 실증주의 철학자의 창시자는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요. 이 사람이 달력 새로운, 전혀 새로운 달력을 고안했어요. 간단하게. 한 달은 정확하게 4주로 28일만 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 매주 월요일로 시작해요.
네.
1월로 시작해서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또 1월, 월, 화, 수, 목, 금, 토 4번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28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이 12달 갖고 안 되죠. 1년이 13달이어야 됩니다.
아.
13달로 28 곱하기 13달 하면 364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달력이 간단한 거예요. 매달 날짜와 요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똑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일은 무슨 언제든지 항상 일요일이에요.
네.
2일은 몇 월 달이든 항상 월요일이고. 그다음에 13달만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럼 달력 한 번 사갖고 그냥 쭉 쓸 수 있겠는데.
100만 년, 1000만 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마중에 여기서 문제 하나 있잖아요. 하루가 모자란잖아요. 364일밖에 안 되거든요.
364일이니까.
그 마지막 날 하루는 어떤 배치를 해버리자. 배치하고 요일을 주지 말자는 거죠.
아.
요일 없는 하루를 주자라는 네. 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네네. 고정 달력.
예. 그래서 이 고정 달력의 그 여러 가지 유사품들이 많아요.
네.
뭐 프랑스 세계 달력, 아귤레스 달력, 올리비아 달력 이런 것도 쭉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가장 큰한 게 뭐냐면 요일 없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하루가 비어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듣기에는 그거 아주 간단하고 좋은데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짜기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천문 프로그램을 짜기도 쉽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는 되게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요?
우리 7일마다 교회 와야 되는데 한 번은 8일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무슨 다른 단점은 없었나요?
그거 외에는 되게 편합니다.
네.
편한데 사람들 일단 13개월이란 거 있잖아요. 13개월이라는데 약간 불안감을 갖고요. 매달 13일에 금요일이 한 번씩 등장해요.
매달 한 번씩 나오겠군요.
네. 매달 13일이 매달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이유를 다 붙이죠.
네.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달력업자들이 가장 반대를 하죠.
그렇겠는데요. 달력 찍을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고정 달력이라는 것도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유엔에서 한동안에는 그 되게 열심히 공모도 하고 시도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다 포기하고 야 이거 그냥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군요. 그 이종모 관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달력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바꿔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지요.
저는 그 하루에 요일이 없는 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바꿔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고정 달력 가장 첫 번째 아이디어 있잖아요. 한 달을 무조건 28일에 13달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번 자기 삶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쓰고 있지 않지만 왜 서머타임 쓴 날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다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거 하나 바꿀 때 우편번호 6자리에서 5자리 바꿀 때 도로명 주소 만들 때도 되게 불편함이 있고 몇 년씩 준비 과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달력을 전세를 딱 바꿀다. 근데 우리만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정해서 전 세계에 한 건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정치 지형에서 이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일은 아니네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논란을 일으킬 텐데 우리가 그것 말고도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하느라고 또 에너지 다 쓸 건가. 이 세상이 태평성대라면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우린 그런 거에 매달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불편함이 없다면 지금 가야겠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면은 글쎄요. 앞으로 아주 미세한 오차도 없는 달력 꿈꾸어 봐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일정하게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 도는 속도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기 전에는 정확한 달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초적으로
네.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뭐 과학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과학의 대중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학을 쉽게 설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의 대중화 제가 1980년대 대학 다닐때도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냐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의 대중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를 강연을 들어갔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봐라 어떻냐. 그러니까 아빠 시라쿠사 섬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재산이 살았대. 근데 왕이 친구였는데 왕이 금관을 새로 맞췄다는 거야. 근데 소문에 그 금관이 순금인지 은이 섞였는지 뭐 모른다는 거지. 이걸 알아내라 근데 어떻게 알아내.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막 고민하면서 목욕탕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물이 쫙 넘치더래. 그때 유레카 하면서 뛰어났대. 유레카 무슨 뜻이냐면 알았다는 뜻이야. 근데 대상이 빨가벗고 길을 막 뛰어갔다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잖아. 막 그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부력이 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주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과학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이 있냐면 네. 정작 그 핵심적인 건 빼놓고 그 과학의 변두리에 관한 것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대중은 서로 만나야 되는 거지 과학이 일방적으로 대중이 내려온 거였거든요. 과학도 쉬워져야 되지만 대중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맞는 점이 생길 거다. 그래서 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중의 과학화만 얘기하다 보니까 대개 어린이들 대상만 돼요. 18세가 됐으면 과학을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대중들도 과학에 접근해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려운 네. 강연에 참여하시고요. 또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과학책을 과학자보다 더 많이 읽고 있기도 하죠.
네. 오늘 이정모 관 장님을 정말 초대를 잘한 것 같아요. 예, 과학과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과학책을 소개하는 책도 내셨잖아요. 예.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께 어떻게 과학책에 접근하면 좋을런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과학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순서가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과학책 이것저것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낸 책이 보면 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화다. 그럼 어떤 책부터 읽는 게 좋을까? 저는 우리들은 되게 뭐 마구잡이를 읽었지만 읽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면 좋겠다 이런 거죠. 최근에 이게 과학자, 번역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처음에 편집자를 위해서 썼던 건데 결국엔 대중을 위해 앉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책을 쓰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 어떤 분야의 책은 어떤 순서대로 읽으면 좋겠다. 코스모스에 관한 책, 진화에 관한 책, 뭐 양자역학에 관한 책들도 오늘에 나와 있는 책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책이에요. 이게 판타스틱 과학책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지만 정말로 훌륭한 책입니다.
네, 판타스틱 과학책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이 미리 있었다면. 되게 시행착오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많이 읽는 수밖에 없고 네. 또 많이 접하는 과학자를 직접 만나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요즘 강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네. 과학이 어렵다, 골치 아프다라는 선입견부터 버리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골치 아프긴 합니다. 네. 근데 역사도 골치 아프고 다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근데 과학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심하게 겁을 내는 게 아닌가. 네. 과학책 읽어보신 분이요. 정말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네. 과학이 주는 통찰들이 되게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철학과는 약간 달리 되게 분명해서 한번 그 뚫기 시작하면 한번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쭉 나갈 수가 있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문학 하면은 뭐 문학, 역사, 철학부터들 떠올리시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 네, 과학은 좀 뭐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에 인문대학이 있잖아요. 인문대학을 영어로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 그래요. 네. 그 리버럴 아츠가 뭐 핵심 교양 인문학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 대학에서 옛날 중세 대학이 2년제였는데요. 직업을 뭐 의학, 뭐 법학, 신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2년 기초과정을 합니다. 2년 기초과정이 리버럴 아츠 컬리지였는데 거기서 배우는 과목을 보면요. 첫 번째 해에는 수사학, 문법, 논리학을 배워요. 그 세 과목 배우는데요. 따지고 네. 보면 글쓰기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해는 음악을 배웁니다. 근데 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뮤직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일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산수, 기하학, 천문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첫 해는 글쓰기를 배우고 두 번째 해는 과학을 배웠던 거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인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문학에서 기본 핵심 교양이었던 과학을 빠지고 문학과 역사와 철학만 남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반성이 막 되면서 왜 도서관 같은 데서 인문학 강좌 많이 열잖아요. 근데 쭉 보시면요. 인문학 강좌에 꼭 과학책들이 한두 개 껴있습니다. 네. 강연들 껴있고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가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과학자들이 인문사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사람 조금 변해요. 그 자기 방식이 아니라 되게 과학자와 공학자는 자기의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과 문사철의 문법을 가지고선 그 과학책을 써나가면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죠.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새해에는 꼭 해보고 싶은 일. 아우, 지금 뭐 워낙에 많은 강연에다가 뭐 글도 쓰시고 또 박물관 일도 하고 계시지만 새해에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새해는 좀 탐험을 좀 더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동굴을 아직 못 해봤어요. 제가 보시기에 뭐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약간 비만하고 짜리멍땅한 타입이잖아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려면 날렵해야 되고 이제 몸도 좋아야 되거든요. 좁은 곳을 뚫고 지나가야 되고 네. 어두운 곳에 적응해야 되고 제가 뭐 상당히 많은 탐험들 분화구고 밀림이고 사막이 많이 가봤는데
네.
동굴에 도전하지 못했는데요. 동굴에 도전하는 해가 한번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우, 멋지세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 마지막 남은 달력을 넘기기 전에 달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에 대한 계획도 세워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매년 그냥 거저 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다시 맞을 때까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 새해를 맞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축하하고 자존감을 가지는 야, 나 잘났다. 새해를 맞았다. 이런 네. 느낌을 따뜻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정봉 관장님께서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동굴 탐험도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살짝 해주시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의 정답 이정봉 관장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정답은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고역법 정답은 2번 칠정산입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달력과 권력에 대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정모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 2016년 새해 첫 방송은 우리 궁중음악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률의 새로운 시작 보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